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이 토요 새벽 기도회는 말 그대로 기도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것은 각자가 다 나름대로 경험을 통해 축적된 지식이 있겠지만, 기도는 하나님 창고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고 많은 경험도 부족한데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덧입는 것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막힌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갈 길을 몰라서 마음이 어렵고 방황될 때에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을 찾게 하시고 이런 등등 일들을 우리가 다 경험하면서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무궁무진한 보배의 창문을 또는 그 닫힌 문을 열게 해주시는 하나의 영적인 열쇠와 같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쇠 하나씩을 다 주셨는데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문,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는 그 귀한 열쇠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고 믿고 이 기도 열쇠를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 창고의 문이 열리게 하시는 그런 축복 있는 아침이 꼭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하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의 문을 여는 것, 열릴 것이다 하셨는데 여는 행위가 우리 믿음의 기도이지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간단한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잘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죠. 모처럼 이렇게 함께 모이셨으니 이 믿음의 기도라는 열쇠를 가지고 하늘 창고의 문을 열어내는 귀한 축복이 꼭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하늘이 열린다, 그런 표현이 몇 차례 등장합니다. 근데 하늘이라는 말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성경이 하늘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해요. 구약에 343회, 신약에 227회, 모두 570회 하늘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하늘이라는 말은 단순히 공중의 스카이를 의미한 하늘이 아니라 대체로 성경에서 하늘이라는 말을 사용했을 때에는 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는 곳, 그런 거룩한 처소, 이것을 가리켜서 그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하나님 임재에 계신 하나님의 처소를 가리켜서 하늘이다, 초월적인 장소, 그런 의미에서 하늘이다, 그렇게 많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라는 말했을 때는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지 않는 경우가 들어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성경에 사용된 하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 우리 세상이 아닌 이 세상을 초월한 영광스럽고 거룩한 처소,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했죠. 그래서 하늘이 열린다, 또 하늘이 닫힌다, 그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시기가 되는 것을 가리켜서 하늘이 열린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하늘이 닫힌다는 말씀도 있어요. 누가복음 4장 25절에 보시면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닫혔다 그렇게 말합니다. 3년 6개월 하늘이 닫혔다는 말은 그 당시에 3년 6개월 동안에 가뭄이 있어서 모든 사람이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시대가 찾아왔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늘이 닫혔다라는 표현도 있어서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축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응답이 없는 그런 고통의 시대가 찾아왔던 것을 보고 하늘이 닫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열릴 때도 있고 하늘이 닫힐 때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 하늘이 열려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되고 또 어떤 경우는 하늘이 닫혀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도 이 고통에서 벗어나지지가 않고 더 힘들어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왜 생기게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하늘이 열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런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늘이 열렸다라는 성경에 나오는 세 표현이 있는 세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를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는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읽은 3장 16절 말씀에도 마가복음 1장 10절 말씀에도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에도 같이 똑같은 표현으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다 또는 하늘이 갈라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늘이 열린 다음에 하늘에서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나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다 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원래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신데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다라는 말이 잘 이해가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이신 분이신데 원래 거룩하신 분이신데 꼭 세례를 받으셔야 될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세례를 왜 받으십니까? 우리가 세례받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가 많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씻음 받은 정결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우리가 확정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또는 교회 앞에 그런 사람 되었음을 공표하기 위해서 세례라는 절차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회개해서 죄사함 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죄사함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을 설명하면서 그런 사람에게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하늘문이 우리에게 닫혀 있는 이유는 이걸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하늘이 열리지 않는 삶을 사는 답답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사야 59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힘이 없어서 그래서 못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의 죄가 많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 간격을 자꾸 만들게 되고 뭔가 중간에 담장 같은 큰 벽을 만들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있을 때 우리에게 하늘 문이 닫히게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막이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하늘 창고의 그 은혜가 내게 임할 수 없는 내게 임하는 통로가 차단되어 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그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자기들이 예수님 죽인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했으면 좋겠냐고 가슴을 칠 때 그때 베드로가 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하느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관계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회개할 때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말씀에서 보듯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장벽과 같고 거리를 멀게 만들고 부르짖어도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올 수 없고 우리의 소원이 주 앞에 상달될 수 없는 관계를 만들어서 어렵고 힘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인데,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청결한 성도가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겸허히 자신들을 잘 살피시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슨 막힌 문제가 없는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잘못된 내 생각이나 행동이나 내 습성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내밀히 살펴보시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회개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린 하늘문이 있는 축복된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경우는 사도행전 10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은 베드로의 이야기인데요. 베드로가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때가 언제 어떤 상황인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생겨서 성도들이 다 피난을 갔을 때입니다. 동서남북으로 다 숨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당시에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을 때인데 제일 먼저 지목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이 나사렛 예수 당의 괴수가 베드로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아마 요즘식을 표현한 지명수배된 1호였을 거예요. 그런 사람인데 9장 말씀에 보신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며, 사방으로 두루다니면서 흩어진 성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중에 병든 사람 있으면 가서 기도하고, 이런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자 그렇게 서로 다짐하기도 하고 말씀 가르치기도 하면서 흩어진 성도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분주히 정신없이 다니는데, 그러다가 요파라는 곳에 갔습니다. 요파는 지중해 해변에 있는 그런 도시이죠. 그곳에 갔을 때 누구의 집에 들어가는 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이 무두장이는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을 그렇게 불렀는데요. 옛날 성경에 그래서 피장이라 그랬어요. 피장. 가죽 제품을 만드는 장인, 그런 뜻으로 피장이라 그랬는데 최근 번역된 성경은 무두장이라고 해서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며칠을 같이 유하면서 다음 행적을 어떻게 이어가면 좋을지를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한 가운데, 제 6시니까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난 12시쯤이죠. 12시쯤 돼서 정오에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게 되고, 그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차별하지 말고 전도해라 하시는 계시를 허락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남의 집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를 곰곰이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 그런 의미인데, 그것도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가죽 제품을 만드는 직업을 아주 천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물의 죽은 사체를 만지면 내가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일을 좀처럼 잘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틴 사람들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지금도 계속 전쟁하고 다툼이 생기는데, 대부분의 화단 청소를 하거나 하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또 팔레스틴 사람들을 고용해서 사용해요. 길거리 청소하고 화단하고. 왜냐하면 그 하다가 보면 지렁이도 만져야 되고 곤충도 만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죽은 그 곤충의 죽은 것들을 내가 만져도 내가 부정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기 꺼려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동물의 사체를 가지고 가죽을 뜯어내고 가죽을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일들을 굉장히 종교적으로 자신이 부정해지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아주 천대했고 그런 직업 가지기를 원하지 않았고, 또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고 접촉하는 것까지도 꺼려하던 시대가 이 시대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 터인데 하필이면 그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고 경계하고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집에 왜 들어갔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그런 사람의 집에 들어갔겠어요? 그것은 베드로가 즉 사람의 신분이나 직업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향해서 자기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고 누구도 거절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자꾸 사람끼리의 제도를 만들고 관습을 만들고 자기 감정에 골이 깊어지고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간격 만들고 마음을 닫고 그럴 때가 많죠. 저 사람은 내가 상종하지 말아야지, 이런 사람은 내가 관계하지 말아야지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과 다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는데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닫는 것은 옳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제도적으로 관습적으로 그 사회 문화 자체가 이런 사람들의 경계를 가지고 배척하고 그러던 시대인데 그 마음을 버리고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경멸을 하고 모든 사람이 경계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음을 열고 그 집에 들어갔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때 베드로가 고민이 많았어요.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전도를 해야 돼?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없다고 배웠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민족들에게 전도하라고 하시는지 그 부정한 사람, 버림받은 이방인들을 왜 거두라고 하시는지 도무지 납득이 안 돼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랬을 때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가서 전도하라는 계시를 받게 되어서 그 이후로부터 전도가 이방인을 향해서 문이 활짝 열리는 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먼저 사람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도 나를 향해서 하늘의 문을 여십니다. 우리가 자꾸 사람 향해서 마음의 문을 닫고 미워하고 또는 뭐 적대감을 가지게 되고 원망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렇게 내 마음이 편협하고 다치고 내 스스로 괴로워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늘 문이 열리겠습니까? 베드로가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하늘 문이 열린 겁니다. 사람을 향해 차별하지 않고 마음을 열고 모든 사람이 무시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 사랑하고 하필이면 그 사람 집에 들어가서 의도적으로 유숙하고 그렇게 하는 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맡길 줄 아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시는 것이 절반 정도는 내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향해서 마음 문 열고 내가 먼저 사람 향해서도 마음의 문을 열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나를 향해서 마음 문 열어주시고 하늘의 창고를 활짝 열어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모든 사람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다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던 베드로의 그 마음으로 오랜 동안 수천 년 동안 경계했던 사람들 조상대대로 차별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지만 가까이 하면 내가 더러워진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복음 들고 그 사람들에 다가갔던 그 마음을 우리 모두의 마음에 품으면서 하나님께서도 나를 향해 마음을 열어주시는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그런 축복을 평생 얻고 살아가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 더 한 가지 더 하늘이 열리고라는 표현이 있는데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가 뭔데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신명기 6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시험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나 없나 뭐 그렇게 검사해 보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들 이거 무슨 별수가 있으시겠어요? 하고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죠. 해주시면 믿고 아니면 난 안 믿습니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하나님을 점검한다 생각하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을 점검하거나 테스트할 수 있는 입장에 서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관찰의 대상이거나 연구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세이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점검해보고 확인하고 그렇게 해야 될 대상이신 분이 절대 아니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절대자신 하나님이시고 권능의 주님이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많은 성경이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된다. 그건 큰 죄다. 그렇게 우리가 배워왔고 가르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봐라.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지 아닌지 시험해 봐라. 그것을 가르쳐서 하나님께 온전한 십일조 드리는 생활을 의미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헌금 이야기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헌금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가 항상 헌신하는 사람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는 우리 마음 자세를 말할 근본적으로 그게 더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생각하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가라는 겁니다. 헌신하는 자세,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 자세. 그 마음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지 하늘 문을 열어주는지 아닌지 시험해봐도 좋다라고 하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 자세를 열린 마음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늘 문을 여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좀 줄여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자기를 진지하게 살펴서 모든 게 다 내 죄 때문이고 내가 잘못이 많구나 생각해서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를 살펴 회개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회개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라는 것이고 둘째는 사람을 사랑할 줄 마음을 가지고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의 짐이 무거운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포용하고 안고 그를 축복하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향해 열린 마음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또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일생을 바쳐 살아가는 헌신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셔서 앞날에 모든 일들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지도해 주시는구나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하늘이 열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우리를 향해서 활짝 열어주시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찜찜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활짝 여시고 내게 무엇이든지 주시기를 원하시는 어떤 기도든지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인데 이것을 여는 열쇠가 우리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깊은 회개하는 기도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헌신하기를 작정하는 그런 기도가 되셔서 오늘 우리에게 닫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창고의 열쇠를 사용하셔서 하늘 창고 우리에게 활짝 열려서 우리에게 모든 면에 하나님의 열린 마음의 축복이 넘치게 되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